조합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8월 17일 월요일 아침에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시작합니다. 저는 국민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주말 사이에 혹시 영화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암살 그리고 베테랑, 예, 이들 영화 두 편, 우리나라 영화죠. 우리 영화 두 편이 올여름 영화계를 평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 그 저간에 사람들의 어떤 욕구,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오늘 한겨레가 집중 조명했더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 얘기를 시작으로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8월 17일 월요일 아침에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영화 암살이랑 베테랑, 예,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영화가 여름을 평정했습니다. 영화 속 정의 실현에 관객들이 열망했다는 것이 한겨레신문의 분석입니다. 한겨레 2면 기사입니다. 친일 청산 문제를 다룬 암살, 그리고 재벌의 행태를 꼬집은 베테랑이 쌍끌이로 관객을 끌어모으면서 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두 영화의 흥행 돌풍으로 한국 영화는 상반기 부진을 씻고 영화시장 탈환에 성공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록 등을 보면 암살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데 이어서, 예, 지난 16일 오전까지 1034만여 명을 동원했습니다. 이 암살은요, 올해 개봉한 우리 영화 가운데 첫, 예, 천만 명 관객 동원 영화가 됐고, 역대 한국 영화로는 12번째, 예, 외화까지 통틀어서는 16번째로 천만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1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는 베테랑도, 예, 지난 16일 오전까지 615만여 명의 관객을 모으면서 순항 중입니다. 암살에 이어서 천만 클럽 가입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이 두 영화, 특히 시대 배경과 스타일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정의 실현에 대한 대리 만족을 준다는 점에서 단순한 재미를 넘는 메시지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암살이 광복 70도를 맞은 시기에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망언을 일삼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물론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와 홀대받는 독립운동가 문제 등으로 답답해하는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테랑 역시 아나무인 재벌 3세의 악행에서 이 맷값 폭행 사건, 땅콩 회항 사건 등 현실 속 재벌 갑질을 떠올리게 하고 평범한 형사가 이에 맞서서 끝까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이 통쾌감을 안겨준다, 이런 해석이 뒤따르는 겁니다. 정지욱 영화평론가는 이 암살은 반민특위 활동을 다루면서 청산되지 않은 친일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베테랑은 재벌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측면이 있다. 관객들은 시대는 다르지만 뻔뻔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대해 공분할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된다. 예, 이런 설명을 했답니다. 예. 저도 두 편 모두 봤는데 통쾌하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얘기, 정치권 얘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겨레 1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베 비판 자제, 대일 외교 방향 트나, 이런 제목이고요.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8.15 경축사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비록 어려움이 많이 남아있으나 이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역사 문제와 경제, 안보 문제를 분리한다는 뭐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한일 관계의 정상화 없이는 올 가을부터 본격화할 동북아 다자 외교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절박함과 함께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구체적인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러나 아베 담화에 대한 일반 국민의 반감이 상당한데도 박 대통령이 이 아베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아쉽다는 정도로 표현하는 등 국민 정서와는 상당한 온도차를 나타내서 좀 우려가 나오기도 한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일본 과거사 문제의 핵심으로 제기가 됐던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조속히 합당하게 해결하기 바란다는 정도로만 원칙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 일본 쪽에 성의 있는 조처를 갖고 오라고 요구할 뿐 구체적인 제안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죠. 지난 6월 박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을 했지만 일본 쪽에선 구체적인 진전은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 이런 반응이 돌아와서 혼란이 일었던 일도 있습니다. 이런 탓에 박 대통령이 애초부터 진정한 해결 의지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대일 과거사 문제를 이용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됩니다. 특히 임기 반환점을 도는 현 시점까지 정상회담을 거부할 정도로 강경하게 나섰다가 대화 없는 해결이 가능한가 뭐 이런 비판 속에 조금씩 빗장을 열어가고 있는 태도는 미숙하다. 예, 전반적으로 미숙하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한겨레 일면 기사 한 꼭지 더 좀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외교, 국제관계에 관한 문제로도 이어지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경제 통일을 먼저 이루자. 예, 그러면서 남북 그리고 북미 2+2 동시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표 지난 1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 북미 동시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문 대표는 회견에서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된다.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이 3080 클럽에 들어가서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로 향해 갈 수 있다. 이런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 3080 클럽이라는 거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또 인구 규모 8천만 명. 예. 요거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3080 클럽. 문재인 대표의 이번 회견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둔 제1야당 지도자로서 수권을 향한 그랜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문 대표는 회견에서 6.15 선언과 14 선언에서 제시된 남북 간의 평화 경제를 미래 성장 전략으로 거듭 제안했습니다. 그는 지금 새로운 성장 전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압축 성장을 이룬 기간만큼 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 이러면서 서해축과 동해축으로 남북한과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성장 밑그림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균형 외교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동북아 외교의 최우선 가치를 평화와 국익에 두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일과 한중협력을 발전시키는 일을 균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 대표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남북, 북미 간 2+2 병행회담을 제안하면서 중국을 설득해서 6자회담 재개의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을 설득해서 북미 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근데 집권 여당 대표가 우리는 중국보단 미국이라고 미국 가서 공언을 한터라. 예. 이런 구상이 제대로 구현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한겨레 6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정치인들 친일 행적, 예, 조상 미화 사죄 엇갈린 행보, 이런 제목입니다. 조상의 친일 행적 여부를 둘러싼, 예, 주요 정치인들, 유명 정치 인사들의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것이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린다. 어떤 사람은 미화를 하려고 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하고 있죠. 그런 모습을 짚은 기사입니다. 윗대의 친일 행적을 대하는 정치인들의 엇갈린 태도가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광복 70도를 맞아 친일 행위자들의 행적이 집중 조명되면서 정치인 후손에게까지 파문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친일파를 다룬 영화 암살의 흥행 돌풍과 친일파 후손의 현재를 추적한 뉴스타파의 해방 70년 특집기획 4부작도 친일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친일 후손으로서 사죄드린다며 지난 10일 공개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죠. 부끄러움을 아는 후손, 용서를 구하는 후손으로 사는 것이 그나마 죄를 갚는 길이라 생각하고 용기를 냈다. 이러면서 조부의 친일 행적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이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도 할아버지의 일제 강점기 아래 행위들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이메일을, 예, 뉴스타파에 보냈다고 합니다.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면서, 예, 할아버지의 친일 문제가 불거지니까 뉴스타파를 통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국민들께 이런 입장을 보내왔다는 것이죠. 이들과 달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친일 행적이 있는 자신의 부친을 애국지사로 미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김 대표의 부친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평전 강을 건너는 산, 예, 이런 제목의 평전은 광복 70주년 기획 새로운 역사 인물 찾기 1 해촌 김용주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김용주의 일제강점기 항목에는 극일로 이겨낸 망국의 한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하고요. 출판일을 2015년 8월 15일로 맞추는 등 광복 70도를 맞아 김용주를 애국 항일투사로 포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김 대표는 이 책을 의원회관에 쌓아놓고 주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주는 1943년 경북도회, 예, 의원으로서 전선공직자대회에 참석해서 조선의 부모들이 천황폐하를 위해 기꺼이 자식들의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면 단위마다 신사를 세워 신앙심을 고취하자는 내용의 연설을 했고요. 조선임전보국단 간부로서 황군에게 위문편지를 보내자는 운동을 펼치는 등 뚜렷한 친일 행적이 대한매일 등의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김 대표의 부친 친일 행적 미화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면서 정치 논쟁으로 번졌지만 김 대표는 대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평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말하며 대응을 피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태도는 2004년 이 부친의 친일 행적이 언론에 보도되자 곧바로 여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던 신기남 새정치연합 의원과도 비교가 된다는군요. 뭐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 이거 사과한 적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서 한겨레 6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 씨를 한겨레가 인터뷰했는데 친일파 후손들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용서를 빌진 못해도 기득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군요. 영원한 광복군으로 불리는 장준하 선생의 40주기를 맞아서 장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 씨는 광복 70년이 지났지만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장악하는 등 진정한 광복을 맞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14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 일제에 충성한 친일 민족 반역 행위자들을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그들을 최소한 지배 세력에서 몰아내고 정통성 있는 세력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장 씨는 또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70년 동안 숨죽여 지낸 반면 친일민족 반역 행위자 후손들은 기득권을 누려왔다. 이들은 또다시 이완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예, 장호권 씨는 김우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친일 행적 미화 논란에 대해서 일본에 충성한 사람을 독립군이나 애국지사인양 탈바꿈시키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면서 나의 조상은 친일파였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빈 홍영표 의원처럼은 못하더라도 친일파 후손으로서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장준하 선생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2013년 12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정의와 국회의장 등 여야 의원 104명이 장준하 의문사 등 진실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과거사 청산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죠. 그런데 새누리당의 외면으로 법안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 장호권 씨는 국회에서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해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억울한 죽음들의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일보 신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이 조기 연금 수령이 는다고 하는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난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조기에 노령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1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경제난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가며 조기에 노령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조기연금은요, 국민연금을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조기연금 수급자와 그 비중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 이 조기연금 수령자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8.59% 수준인 18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늘어서 지난해 44만 1200여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15% 가까운 수치입니다. 예.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말 조기연금 수령자가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도 없고 연금도 없는 소득 크레바스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조기연금 신청자 앞으로 계속 늘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고요. 당장의 생활난을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조기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한다는데 뭐 이런 거 신청하는 분들이 그거 몰라서 신청할까 싶습니다. 경향신문 6면입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다시 불거진 여권 내 계파 갈등. 예, 이 계파 갈등상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불똥이 새누리당에 튀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정부의 대응 책임론을 두고 여권에서 다시 내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제기가 된다고 하고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박 의원들이 당국의 부실 대응을 적극 지적하고 나서니까 친박에서 아군을 향한 공격이라고 청와대를 엄호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유승민 찍어내기 파동 당시 친박 측 손을 들어주었던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는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이어서 여당 내 삼각 갈등으로 비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온다고 하고요. 이 국지전식 충돌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을 만나서 정부 당국에서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칙적인 얘기 같지만 워낙에 민감한 지점에 놓여있는 집권 여당 대표의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작지는 않겠죠. 그러자 대통령 정무특보이기도 한 윤상현 의원이 김성 대표의 발언은 아군 지휘부를 겨냥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내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청와대의 의중을 담아서 김무성 대표에게 일종의 경고를 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에서 한민국 국방장관을 향해 정신 나간 짓 아니냐 뭐 이런 거친 말로 정부 당국의 엇박 대응을 지적하자 다음날 이정현 최고위원 친박이죠. 이정현 최고위원은 아군 진지에 이 설탄을 쏘는 격이다 라면서 맞섰습니다. 그러자 김 대표가 기자들을 만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못한다면 그건 국회의 기능이 아니다 이렇게 이정현 의원의 말을 재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대응이 실패한 당국의 책임이 분명한 만큼 일단은 공세가 좀 더 강한 편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원 의원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퇴를 공개 촉구했고요. 탈북자 출신 조명철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예. 경향신문 일면 기사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성 부제가 달린 그런 예, 기사이고요. 변협이 이른바 검사평가제를 도입하려고 한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요. 이 변호사들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늦어도 오는 10월부터 검사평가제를 실시한답니다. 형사사건 수임 변호사들이 각 사건 담당 검사들을 평가하면 대한변협이 이 내용을 취합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보내 검찰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창우 변협회장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사평가제를 가급적 빨리 시행하려고 한다면서 빨리 시행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피의자 인권 보호가 더 충실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변협은 조만간 검사평가제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시행 방안 등을 마련하고요. 늦어도 10월에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구타나 회유, 압박이 있었는지, 변호인 접견을 제한했는지, 명예훼손이나 인격적 모욕, 언행 등이 있었는지 이런 것이 검사평가의 주요 항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군요.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의자는 22명입니다. 재작년보다 재작년에 두 배 정도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나 검사 평가제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검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검사의 수사에 불만을 품은 변호사가 검사 평가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아주 유력한 인사를 아주 거물급인 변호사가 변호를 할 때 예의 검사평가제를 구실 삼아서 검찰을 내지는 담당 검사를 좀 압박하는 예 그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없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은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검사평가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 없어서 언급하기가 적절하진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에 취임한 하창우 변호사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은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시절 법관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모든 지방변회가 참여하고 있는 법관평가제 도입 당시 공정성 논란이 일었지만 막말 판사 퇴진 등 법정 문화 개선에 기여했다는 나름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2015년 8월 17일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서 접어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김효준 PD였습니다.